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 편이죠.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 박스오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번에 강신의 영화제 때 제가 틈새 정보였던가요? 그걸로 소개해 드린 게 있어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짧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죠. 2014년 박스오피스를 정리하자면 명량이 아무래도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스크린 숫자도 역대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역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그게 1600개 정도 스크린을 독차지했던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숫자가 2600에서 2800개 정도, 절반 넘게 차지한 거였죠. 명량도 그렇고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도 그렇고요. 여튼지 간에 명량이 1761만 역대 스코어를 갈아치웠습니다. 2014년 박스오피스 1등이고요. 2등은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이고요. 1029만. 인터스텔라가 스크린 숫자가 겨울왕국보다 400개가 더 많은데도 한 19만 정도 더 적어서 3등을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뭐 해적 866만, 수상한 그녀 865만. 그 두 코미디 영화가 4등, 5등을 차지했습니다.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기도 참 힘든데 대단하죠? 변호인이 2013년 12월 달에 개봉했지만 2014년에도 계속 상영됐기 때문에 이게 순위에 포함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2013년 12월, 그러니까 개봉한 달에 기록한 그 수치는 빠진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568만 기록을 해서 6등을 차지했는데 사실은 1000만이 넘었죠, 이것도. 근데 국제시장이 현재는 1200만을 넘겼습니다만 이것도 2014년 12월 달에 개봉했기 때문에 요 12월 달에만 534만 기록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흥행을 달리고 있죠. 1200만 넘고 스크린 숫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넘었는데도. 그 다음에 8등이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인데요. 역대 스크린 숫자를 갈아치웠는데 1600개, 흥행은 529만.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그 다음에 상영 횟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영 횟수, 얼마나 상영을 했는가, 몇 번이나 상영을 했는가. 여기 10만 7천 번이 넘었는데도 관객이 이것밖에 안 들었네요. 529만. 그 다음에 2014년 9등은 군도 477만입니다. 요것도 스크린이 1394개인데 와, 그거에 비하면 뭐 관객 수가 너무 적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등은 Edge of Tomorrow 469만입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2014년 박스오피스, 그 2014년에만 집계된 그 흥행 기록으로 한번 1등부터 10등까지 알아보았고요. 제가 나중에 블로그 쪽에다가요, 스크린 숫자로 역대 그 순위를 한번 매겨서 제가 또 스크린 이 숫자에 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역대 탑10 요거 한번 꼽아서 블로그에다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한번 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 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이블로그에서 팟빵으로 옮기면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 250메가 밖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12월 달에 개봉작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바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요거를 계속 할수 있을지, 한몇 개월 동안 계속 해보다가, 뭐, 영, 용량 문제가 생기면, 중대 결정을 한번, 뭐 하든가, 뭐, 해야 되겠죠? 자, 저 영화 페이지, 이 방송 업데이트 됐을 때는 2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여러분들 2월달에 보신 영화들 적어주시면 제가 이처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지에 오시는 청취자분들께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뭐 본인이 평론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감상만 적어주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평론가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참고를 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평론가들이 보는 게 너무 난데없는 걸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거, 뭐 그런 걸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관객, 같은 청취자들은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 영화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갑게 영화 페이지 써주신 그 감상 댓글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저희 패닝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오셨네요. 12월 2일에 써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일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연애도 좀 하느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연애를 시작하셨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연애가 1순위가 되어야죠. 축하드리고요. 아주 많이 부럽습니다만. 뭐, 잘 되시길 바라고. 그 상대분께서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도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고정 청취자 지금 10명 늘리기, 대 프로젝트에 들어갔죠? 좀 동참 좀 해주시고요. 계속 읽어드리죠. 그래도 최근에 핫한 영화들은 거의 다 챙겨보았습니다. 인터스텔라도 봤고, 나를 찾아줘는 회원들이랑 같이 봤네요. 그러니까 패닉님은 그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감상을 주고받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 소속되어 계시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혼자 영화 보기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봤을 때 누군가와 감상 나누고 싶다. 온라인에서도 그것을 할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침을 튀기면서 막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저희 방송이 조금 더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 청취자분들 단체 관람 뭐 이런 거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제가 공개 방송 이런 거는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 방송은 좀 힘들더라도 단체 관람 정도는 나중에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죠. 제가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정성일 씨 관련 내용을 강시대님 트위터에서 본것 같아요. 문화다방이라는 팟캐스트에서 들어서 2시간 내내 듣고는 일본 영화 한 편을 추천하더라고요. 바로 키리시마고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특이해서 이름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렸지요. 시간이 늦어서 리뷰는 나중에 요약해서 올릴게요. 크크. 이 영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척이나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뭐그 이후에 다시 이 영화에 대해서 써주시진 않았지만, 저도 이 영화 인상적으로 봤고요. 제가 아마 11월 영화 페이지에 이거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뭐 방송으로 청취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팽님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 라는 일본 영화 써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댓글이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작품이죠. 근데 저는 극장에서는 보지 못하고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개봉했을 때가 아마 명량이 밀려서 흥행과 스크린도 아마 좀 많이 손해를 본채 개봉하지 않았을까,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야.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몰랐던 그런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그러나 영웅물로 보지 않고 그냥 SF물로 봤습니다. 뭐 스타트렉 다크니스 같은. 하지만 이건 제 취향이고 영웅물로 보는 게 맞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영웅물에 대해서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삭제되었는데 SV 코너라고 제가 킥에서 1편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오시면 청취할 수 있는데 그 감독이 매튜 번 감독인데 이제 신작이 나오죠. 2월 달에 킹스맨인가요? 그거 제가 보고 반드시 녹음하겠습니다. 그때 SV 코너 삭제된 킥에서 1편도 함께 업로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읽어드리죠. 시간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질질 말을 끌고 있네요, 제가. 이른바 가디언즈 결성기인 셈인데, 각 캐릭터들의 능력치 혹은 개성들에 의한 재미보다 이들의 영화 속 호흡이 참 재미났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감흥이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관객이. 초반 주인공들이 만날 때 액션씬과 편집이 빨라서 몰입했는데, 역시나 후반 공중 전투씬이나 물량씬에서는 좀 늘어지는 감이 있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에 드물게 감을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올드 팝송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참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영화도 영웅물을 만들 때 옛날 노래 주구장창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말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혈통이 나옵니다. 2탄의 예고인 셈인데, 2탄이 2017년에 개봉한다고 하죠? 전좀 이런 게 싫더라고요. 뭐, 왜 영웅은 꼭 특별한 혈통이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관객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킥에스 1편이 좋아요. 킥에스 1편은 그런 특별한 혈통이라기보다는 특수훈련을 받은 꼬마의 활약상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고요. 산사추님이 해화동이라는 영화. 이게 저는 옛날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몇년 됐죠, 이것도. 산사추님 댓글 읽어드리죠. 대학로 이야기가 아니고 해화의 겨울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게 겨울 동자군요. 예전에 빨간 목도리를 한 여주가 나와 있는 포스터를 보고 영화 참 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극장에서 못 보고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관람했습니다. 일하는 척하면서 크크크. 아, 대단하신데요. 영화에 대한 그 열정. 영화는 괜찮았습니다. 등장인물도 몇명안 나오고 이야기도 담백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 그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엔 좀 까먹고 있었습니다. 산사추님 댓글 보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해화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퓨리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제 거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퓨리가 134분짜리죠. 무장의 깁니다. 전체적인 재미도 있고 사색할 수 있는 여백도 있는 작품인데 저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전하는 것일 텐데 너무 미국을 멋있게 그린 거 아닌가. 영화 내내 1945년 전쟁 막바지에 지친 미국을 보여줍니다. 승리에 환호하는 대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브래드 피트에게 화면이 할당될 때는 꽤 신사적이고 멋있고 죽음에 고뇌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영화의 전체적인 뉘앙스와 브래드 피트라는 남자 주인공의 뉘앙스가 서로 다른 겁니다. 어쩌면 이건 헐리우드 영화이고 남자 주인공이 멋있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숙명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겠으나 정서적으로 저는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 참 거부감 드는 것도 참 많네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유별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스스로에게. 아, 가장 두드러진 장면은 점령한 독일 마을에서 브래드 피트와 로원 레먼이 어느 가정집에서 찍은 장면이겠죠. 아주 이쁜 독일 아가씨는 순순히 로건 레먼과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같이 잡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걸 청춘이라는 이름하에 부추깁니다. 근데 나머지 부대원이 들어와서 깽판을 쳐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죠. 저는 이 장면들을 그렇게 길게 찍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이 독일 아가씨를 겁탈한 것을 브래디 피트라는 미국적인 미군이 청춘과 우정의 이름으로 정화시켜 보여준 셈인데요. 전쟁의 참상으로 마시간 그의 소대원들과 신사적인 브래디 피트를 대비시켜서 오히려 미국을 멋있게 보여주려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디 피트가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대원들은 여느 전쟁 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이지만 뭔가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심리 상태. 브래디 피트는 대단히 특출난 양심과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절제력과 신사다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드문 일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톰 행크스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으로 이 미국을 보여주었다면 이 영화는 브래디 피트가 민간인 독일 아가씨를 수단화하여 미국을 보여준 셈인데 어찌 보면 이 연출 혹은 이 연출의 의도는 좀 비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반에 로건 레먼을 괴롭혔던 쿤 S라는 병사가 로건 레먼에게 더듬거리는 말과 논리로 사과하는 장면이 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참 불쌍했어요. 전쟁에 이렇게 순진한 청년, 사실은 순진한 청년인데 이 쿤 S를 막가게 해서 그동안 로건 레먼을 알게 모르게 괴롭혔던 거였죠. 여하튼지간에 전쟁 영화의 재미와 사색의 재미가 적절히 섞여있기 때문에 저도 뭐 괜찮게 감상했고요. 전쟁 영화의 재미 혹은 사색의 재미 이 둘 중에 하나에 편중된 영화이길 바란 관객이라면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전투씬에서 화면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비교적 전투의 양상과 일어난 행위들을 정확히 관객에게 인식시키려는 점은 꽤 좋았습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 아군 탱크가 적군 탱크 어디로 포탄을 쏜 건지 요걸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으로 감추는 건 그만큼 연출이나 편집에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 특히 후반 독일 탱크 타이거, 독일식 이름은 티거라고 하네요. 그 티거와 싸울 때 공중에서 아래를 향해 찍은 그 화면이 참 좋았습니다. 자, 패닝님도 퓨리 보고 써주셨습니다. 비교 감상해보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은 물론이면 제작에도 참여한 전쟁 영화. 그의 작품들 중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됐었던 머니볼이나 노예 12년을 본다면 퓨리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미 전쟁 영화는 장르 영화로서 그 운명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나 메시지들은 사실 다 나왔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의 선구자급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뒤를 이어 톰 행크스 제작하고 HBO라는 방송국에서 10부작으로 방영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그 예가 되겠지요. 참 이것도 재밌게 봤었는데 이 두 개의 작품만 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보다 2차 대전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외구한테 침략당한 날은 모르지만 2차 대전 D-Day의 날짜와 시간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할 테죠. 아무튼 이미 보병들의 오마하 상륙이라던가 공수부대의 D-Day 낙하는 더 이상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그 누가 만든들 이 이상 보여주기 힘들 것 같네요. 배트맨 시리즈는 논란이 만들었던 것처럼요. 퓨리는 2차 대전 하면 떠오르기 마련인 라이언의 보병, 그 다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공수, 그리고 그 뒤에 퓨리의 탱크라는 수식어를 달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소재의 틈은 잘 공략했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낮지만요. 독일군 장교의 살가죽을 벗기고 포로를 상대로 보충병에게 강제로 총을 쥐게 하는 워데디 브래디 피트의 역할에는 어느 정도 수긍 갑니다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위치나 다섯 명의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의 책임감에서 간다는 것이지 그 연출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인위적이고 편한 방식이랄까요. 캐릭터에 비해 전차전은 꽤 잘 구현했습니다. 포를 돌리거나 포탄의 장전에서 발사까지 세세하게 그려내는 모습들이 과연 전차를 내세울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티거와 셔먼 1대1로 맞붙게 되는 장면에서 하이 앵글에서 찍어내는 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장면을 보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하이 앵글에서 찍어내는 구도는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졸였던 부분은 다섯 명의 부대원들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페닝님은 이 장면을 가장 잘 만들었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비판을 했던 장면이고요. 어떻게 다른가, 감성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장면에서 피트가,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칼질과 눈빛만으로도 알게 되더군요. 편집도 그렇고 남주의 연기도 그렇고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말은 형편없다는 말 외엔 떠오르지 않더군요. 편한 결말과 구시대적 연출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들도 사실은 전쟁 영화에서 나온 몇몇 캐릭터들을 따와서 기시감이 강하고 너무나도 예측 가능합니다. 남자 주인공 역할만 보더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밀러 대위,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윈터스 대위를 반반씩 섞어놓은 인물 같습니다. 캐릭터야 그렇다고 하지만 결말과 대사 역시도 기존 전쟁 영화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치고만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가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전쟁을 관망하다가도 결말 부분에선 상식선을 벗어난 무모한 군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결말에서 그 어떤 한 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죠. 좀 저도 보면서 좀 약간 앞에 흐름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긴 했습니다. 일종의 관습이랄까요? 죽음의 끝에 신을 찾게 된다던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서 대사를 엮는 방식은 고리타분하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와 패닉님의 감상이었는데요. 좀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서로 있지만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그런 한번 비교 감상해봤습니다. 퓨리였고요. 그다음에 제 댓글 읽어보죠. 허트로커 봤습니다. 이거 VOD 1,000원이고요. 정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 영화 허트로커. 퓨리와 비교 한번 해보자면요. 둘 다 전쟁의 잔혹한 참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방식이 좀 다르죠. 퓨리는 개개인의 무기력함과 전쟁 도구로 변신한 선량한 서민들의 모습을 잔혹한 전쟁 풍경과 함께 보여주죠. 허트로커는 전투에 중독되어버린 한 남자를 깊이 있게 조명해서 전쟁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인공의 임무, 즉 폭발물 제거 임무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담력, 그리고 고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는 좀 더 남자 주인공의 내면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백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개봉한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도 거의 비슷한 기능? 그걸로 이제 스나이퍼라는 걸 쓰고 있죠. 고도의 집중력과 담력, 고독이 필요하잖아요. 스나이퍼에서도. 이 폭발물 제거에서도 그렇고요. 허트로커. 물론 따라서 화려한 전투씬과 스펙타클한 화면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인공의 임무 때문에 영화는 좀 더 남자 주인공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엔지코너 아카데미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여성으로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갔고요. 남자 주인공 제레미 레너, 어벤져스에서 활쏘는 아저씨 있잖아요.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언젠가 엔지코너로 다루고 싶은 영화이고요. 필요와 달리 미국적인 영웅주의가 거의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경이 바그다드라서 역사적으로 충분히 미국적 영웅주의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적으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 주인공을 좀 미친 상태로 그려서 역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죠. 부상 때문에 전역을 하고도 가족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퓨리에 실망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담담한 연출이지만 허트로커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바다 밑에 하늘님이 보시고 써주셨네요. 손예진 김담길 나옵니다. 너무 재밌게 봐서 관객수가 얼마나 되나 조회해봤더니 866만 정도 되네요. 영화에서는 손예진이 사내 같은 성격으로 나오지만 정말 이쁘게 잘 찍었고 싸움도 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2시간가량 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찍은 것 같고요. 쓸데없는 부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액션 씬으로 나오는 이경영은 처음 본 것 같기도 한데 나쁘지 않았고요. 못 보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사실 해적이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할 줄 몰랐죠. 애초에는. 그런데 866만. 대단한데요. 바다 밑에 하늘님 보신 해적이었고요. 제 댓글입니다. 봄 감상했습니다. 26년을 연출한 조근현 감독의 차기작이고요. 김서형, 박용우, 이유영, 주연입니다.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했는데요. 여성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겁탈신도 약간 좀 정제돼서 나오긴 하고요. 하여튼 청소년 관람 불가인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정적이고 잔잔한 영화입니다. 야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꽤나 궁금했던 영화입니다. 해외에서 주연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느낌은 연기를 잘하긴 하지만 주연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좀 건방지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러나 신인 연기자 이유영 씨는 참 좋았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너무나 이쁘게 나옵니다. 아주 너무나 이쁘게 나와요. 영화 보면서 계속 와 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쁘게 잘 찍었습니다. 연기도 신인 연기자로서 괜찮았고요. 26살이던데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습니다. 영화는 꽤나 고전적인 느낌입니다. 배경이 69년인데 영화 속 옷차림은 거의 21세기 민소매. 시원시원합니다. 내용과 주제, 심지어 흐름도 꽤나 고전적이고요. 아내인 김서영 씨가 조각가 남편인 박영우의 재기를 위해서 젊고 이쁜 안압 이유영을 누드 모델로 드린다는 얘기인데 현대 영화라면 여기에 뭔가 썸씽이 들어가야 맞죠.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대신 뭔가 고전적인 사랑의 형태를 빚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참 아름답고 성숙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깊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고 이만희 감독의 귀로가 떠올랐습니다. 초반 설정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귀로는 인물의 성격을 관객에게 보여줄 때 다채로운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에 결말과 여자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즉 고전적인 형식과 내용을 따르면서도 그 고전적인 깊이는 성취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봄이라는 영화가 너무 피상적인 느낌. 어쩌면 각 인물의 행동, 동기 설명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평론가 듀나님은 박용우 연기를 까던데 그렇게까지 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김서영 씨가 연기 잘하는 건 베를린에서 보인 짧은 연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제가 고전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썼지만 무엇이 그럼 고전 영화냐? 고전적인 느낌이냐? 라고 또 되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산사춘님이 써주신 거.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뮤지컬 라이브 빌리 엘리어트 관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뮤지컬 버전입니다. 이거를 극장 상영관에서도 이렇게 틀어주었나 봅니다. 그런 작품인가 봐요. 런던 웨스트엔드 빅토리아 팰리스 극장에서 했던 공연을 화면에 담아 전세계 극장에서 상영한 거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표값이 못대 처먹었네요. 조조 할인 따위도 없고 작년인가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제작되었었는데 그때도 표값이 너무 비싸서 결국 못 봤었죠.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돈 걱정 없이 마구마구 보러 다닐 텐데 말이죠. 크크크.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이지만 뮤지컬 좋아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라이브 뷰잉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일본인가요? 애니메이션 성우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앨범도 내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활동도 하고.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실황을 직접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라이브로. 그러한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점점 오네요. 신기한 세상입니다. 자, 산사춘님이 또 써주셨네요. 압구정 CGV에서 목숨 관람. 이게 12월 4일 개봉작이고요. 95분짜리고, 스크린이 97개. 그런데 37,000명 들었습니다. 와. 아니, 스크린이 100개가 안 되는데 3만 명이 넘었다는 게 대단한데요? 읽어드리죠. 2012년 길 위에서라는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다룬 다큐를 찍으셨던 이창재 감독의 신작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많이 슬펐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왔네요. 다른 해보다 왜 사는지 더 많이 생각해봤던 2014년 이 영화 보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자, 목숨. 이 VOD는 제가 확인할 때는 안 나왔던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요. 자, 제 댓글 읽어드리죠. 갈증이란 영화가 개봉했었죠? 나카시마 타츠야 감독의 신작인데, 요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12월 4일날 개봉했고, 119분 짜리입니다. 꽤 깁니다. 스크린이 35개, 관객은 7,000명, 현재 VOD 4,000원이면 보실 수 있고요. 고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신작이고요. 오다기리조, 치마부키 사토시 등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배우들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상적인 연기,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뭐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요 연기자, 또 인물들 다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 영화의 특성상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직 형사인 남주가 우연히 살인사건에 얽히고 또 자신의 딸이 행방불명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차차 밝혀지게 되고 평소 성격 파탄적인 남자 주인공은 점점 거칠게 진상을 밝히려 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딸에게 집착하게 되죠. 소설이 원작이고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강간, 살인, 마약, 뭐 남성 매춘, 미성년자 매춘 등 매우 자극적인 소재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재보다 더 자극적인 건 연출이 아닌가. 이 고백이란 작품에서 매우 인상적인 연출, 화면과 음악을 보여주었던 감독은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담기 위해 작정하고 이야기, 화면, 음악 등을 파편화 시켜버립니다. 이 연출 자체가 남자 주인공의 심리 상태인 셈인데요. 즉, 남자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냥 이런 자극적이고 복잡한 연출 자체가 화면 자체가 남주의 심리인 것이죠. 따라서 관객은 강제로 남자의 주인공을 느끼게 되는 일종의 폭력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관객의 호불호도 대단히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없다고 느낀 관객은 욕을 할 것이고, 이 화려한 편집과 연출을 신기하게 바라본 관객은 찬사를 하겠죠. 이명세 감독의 M이란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좀더 유려하고 아름답지만 영화 자체가 남자 주인공의 심리 상세인 점에서 두 영화가 같기 때문이죠. 감독이 남자 주인공의 머릿속 혹은 마음속의 단면을 그대로 관객 눈앞에 보여주는 느낌. 근데 관객은 눈을 감지도 못하고 결박당해 있는 거죠. 억지로 보는 거죠. 남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리뷰 기사를 보면 폭력으로만 소통하는 성격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체에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하면서 강간하고요. 행방불명된 딸을 악당으로부터 구하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이러한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참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과 그 일에 대한 남자 주인공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산만하게 느껴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되죠. 예를 들면 추격자라는 영화, 한국 영화에서 그 4885인 하정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평범한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척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숨은 욕망들을 극단적으로 과장시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런 범행, 그런 범인들을 간접으로 경험했죠. 물론 영화 추격자에서 그 4885를 이해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범인으로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는 그의 어린 시절 혹은 범행의 동기 등을 꾸준히 제시해주고 있고, 이를 관객이 이해하는 척 수긍했을 때 영화는 관객과 더 깊은 소통을 할수 있게 되죠. 결말에 딸의 상태를 알게 되고 눈밭에서 딸의 전 담임인 나카타니 미키 전차남이나 역도산에서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그 배우인데 이 배우와 남자 주인공은 눈밭에서 삽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담담한 연출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두 배우의 연기가 더욱 빛을 발하더군요. 이때가 돼서야 남자 주인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딸에 대한 집착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남주의 딸은 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인 연기자라고 하더군요. 참 묘한 마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상 선과 악을 모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얼굴 생김새만으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정말 독특한 마스크였고요. 이 딸과 아버지의 미친 짓거리를 계속 교체해서 보여주는데요. 어쩌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딸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화는 후천적인 요인, 즉 가정의 불화와 부모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보다 파괴적인 여성 배역인데 참 연기가 좋더군요. 억지로 꾸며서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연출자의 배려덕이 크지 않을까. 긴 호흡의 연기를 하는 분량은 거의 없거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면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 분량도 그냥 툭툭 끊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으로만 소통하는데 딸은 상처 주고받기로만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들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시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의 접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속 내 손으로 그녀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서로 소통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존재를 중심으로 놓고 영화를 감상한다면 꽤나 슬픈 영화고요. 이 감독은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자극적이고 발랄하게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갈증은 관객에게 공감시키는 것에는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인상적인 영화이면은 분명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소심고양이님도 1월달에 이거 보시고 써주신 게 있습니다. 폭력이 미학이 극대화되어 불쾌함과 쾌감을 동시에 주는 영화더군요. 처음 봤을 때는 아동성애, 약물중독, 학교폭력, 청소년 성매매, 배우자 강간, 살인, 폭력적인 내용 등의 혐오감이 있었지만 2, 3일 후 무덤덤해지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험한 세상에서도 끄질기게 살고 있구나. 안도와 동시에 슬픔이 느껴집니다. 혐오스러운 주제를 아름다운 배우들의 열연으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욕 나오고 불쾌한 기분이 더 컸지만 강신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부녀에게 연민이 느껴지네요. 뭐든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아름다운 괴물들 같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4885님도 댓글 써주셨습니다. 이 영화 보셨군요. 최근 본 거의 유일한 영화를 강신혜님도 보셔서 반가웠습니다. 감독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찍었었는데 그때 천재의 소리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백은 소설 내용을 알아서 안 봤고요. 아무튼 그때랑 스타일이 변하지 않아서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싶었고 이미지가 과잉 이래서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 과잉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완결성을 이루더군요. 말하자면 막장인데 그래도 산만함으로 그치지 않고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니까요. 강신혜님이나 저나 에너지가 넘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마구마구 넘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죠, 저도. 자, 주인공을 맡은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는 출연작을 골라볼 만큼 괜찮은 배우입니다. 유레카라든가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 같은 것도 좋고 강신혜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절규라는 영화입니다. 나카타니 미키도 좋은 여배우죠.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의 연기는 레전드급이고 자학의 시라는 영화도 언급해주신 추천해주신 영화 제가 잊지 않고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몰님, 그러니까 지금은 임노틱으로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아몰님도 갈증 보시고 써주셨네요. 강신혜님께서 재미나게 소개해주셔서 본 영화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를 보셨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죠. 앞서 소심고양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실종된 딸을 찾는 야쿠쇼 코지의 모습이 문자 그대로 사이키델릭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들이받으며 또 다른 엄청난 짓들을 해가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피로하더군요. 순간순간 피로 이상 피 뚝뚝 흘리는 건 기본이고 자기 딸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어 보이는 아빠가 딸을 찾겠다며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죽여버리겠어 라니. 딸 또한 웃을 때조차 불안감을 선사하는 기이한 얼굴로 어른을 조정하듯 아버지만큼 때론 더한 각종 포악질을 해댑니다. 코마츠 나나의 생김새 자체가 이 영화의 스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나카타니 미키도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맞아요. 핏대가 너무 유달리 잘 보이더군요. 이 배우의 핏대가 임팩트 강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비주얼과 주인공들의 반인간적, 비인간적 행동에도 영화가 볼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건 세 인물의 연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아빠 귀에 아이시대로, 그러니까 사랑해요 하면서 귓바람 넣을 때 딸이 아빠 귀에 아, 귓바람을 넣을 때 아, 또 올드보이식 그리스 비극을 울거 먹나 내심 걱정했는데 더 나아가지 않아서 무척 감사하더라는. 정신건강에 참으로 유해한 영화라 생각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생각해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이라는 영화, 바로 전작이죠. 이 감독의 바로 전작. 이거 현재 VOD 1000원인데요. 이 영화도 아무리 보시고 써주셨네요. 갈증을 보고 나니 정신이 또랑또랑해져서 잠이 오지 않길래 어제 새벽에 고백까지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갈증이 혼란스러운 초중반, 설산을 배경으로 한 느린 후반으로 전개된다면 고백은 주인공들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차분한 초중반, 그리고 비주얼 폭발하는 후반으로 대조를 이루더군요. 교사로서 소명의식 같은 건 옆집 멍멍이에게 던져주고 여자 주인공은 딸을 잃은 엄마의 복수심에 집중합니다. 스토리가 산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좋더군요. A군, B군에게 목숨값의 경중을 가르쳐 주려고 세운 계획이란 게 의학상식이 별로 없는 중딩들에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무시무시했지만 일명 통쾌함도 있었습니다. 엔딩 부분을 제외하고 여자 주인공은 내내 존댓말을 해가며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곤조곤 고백을 해나가서 연기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일본 멜로 영화 4월 이야기인가요? 4월 이야기? 6월 이야기인가? 근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청순하게 나왔던 바로 그 여배우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눈썹도 거의 없게 나오고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죠. 이 영화가 흔해 빠진 복수극이 되지 않았던 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라고 해서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까지 나카시마 테치야 감독님의 영화 3편을 봤는데 그중 고백이 가장 우수하다 생각했습니다. 원작 덕일까요? 추신 써주셨네요. 아이블로그 소식에 진행자도 아니고 많은 청취자 중 하나임에도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별거 아닌 영화 댓글이지만 강신혜님께 응원 드리고 싶어서 기억을 쥐어짜며 적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블로그가 저희 폐업하는 바람에 저희 팟캐스트 호스팅 서비스죠. 참 갈팡질팡했고 아직도 좀 안정적인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팟빵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염려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카트 봤습니다. 2007년 홈 에버 사태를 기본으로 만든 영화죠. 염정아, 문정희, 김강우, 천우희, 김영애 등이 나옵니다. 홈 에버는 기독교 배경의 이랜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삼성 테스코가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로 개명합니다. 현재 홈플러스이죠. 이 홈에버 사태가 뭐냐? 요거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짜임새가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촛불 켜놓고 꽁트하는 장면에서 자교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이 영화는 이 투쟁이 저들만의 투쟁이 아님을 영화 속 다른 사건으로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 누구나 이 영화의 주제에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게 말입니다. 그 무언가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위한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화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영화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예술 매체라면 짜임새가 좀 없더라도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더라도 그 영화의 의도를 관객이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의도에 납득하고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카트라는 영화도 조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읽어드리죠. 애초 계약직 사원의 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회사 매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정규직 사원까지 투쟁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염정아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급여를 받는 장면으로 이 투쟁이 우리 어린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이 비정규직의 투쟁이 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신문의 만평을 보니까 요새 불거진 대한항공 땅콩 회항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잔혹한 갑질을 하는 소시민 가정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약자는 약자를 짓밟으면서 자신이 마치 강자가 된양 환상을 갖고 싶어 하죠. 이것이 하층민이 부자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써놓고 며칠 후에 저도 약간 비슷한 갑질을 한것 같아서 상당히 양심에 좀 찔리더라고요. 저는 뭐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뭐라 한건 아니고요. 하여튼 양심에 좀 찔리는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죠. 계속 지금 딴 말을 계속 중간에 집어넣고 있네요. 영화 속 배우들의 연기도 다들 좋았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각 인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대다수 배역들이 그저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지만요. 평론가 듀냐님은 염정아의 외모가 평범한 아줌마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에 더 적합했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배우에 대한 평소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염정아의 외모보다 그녀의 연기로 그 배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공주의 천우희 씨 분량이 적은데 그래도 좋았고요. 천우희 씨 언제 꼭 저랑 한번 인터뷰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런 소원을 지금 갖고 있죠. 편의점 주인적으로 나오는 김희원 씨, 아저씨란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김희원 씨는 정말 이런 얘기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다 밑에 하늘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그려낸 영화라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글을 읽어보니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예고편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함치는 장면을 볼 때에는 현재 세월호 유가족이 울부짖으며 대화를 요구하던 부분과 오버랩되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거와 약간 비슷한 그런 영화가 마리온 코띠아르가 나왔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그게 얼마 전에 개봉했죠. 그거는 조금은 더 뭐랄까요? 잔잔한 느낌?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묻는 느낌. 제가 이걸 보긴 했는데 아직 제가 영어 페이지에도 쓰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쓰던가 녹음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제가 본 카트였고요. 금비언니님, 정말 오랜만에 써주셨네요. 흐흐, 완전 간만입니다. 항상 방송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게 힘드네요. 그래도 간만에 왔습니다. 비록 한번 보고 또 보고 또본 영화이지만 이 영화들은 또 봐도 별로 질린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배우들 그리고 김정욱 찾기 봤습니다. 제가 심하게 외로운가 봐요. 김정욱 찾기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난 임수정이 될수 없는데 왜죠? 저희 청취자분들 말이죠. 싱글이신, 또 솔로이신 분들, 모두 다 연애 성공하시고, 또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또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희 영화 페이지 쪽이나 뭐 댓글란 쪽에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축의금은 못 드리지만. 마음으로라도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네요.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호빗을 봐야겠어요. 또 혼자. 이렇게 써주셨네요. 12월 16일날 써주셨고요. 12월 27일날 금변이님, 드디어 호빗 3탄을 봤다고 써주셨네요. 드디어 반지장왕 시리즈가 끝이 나네요. 무지하게 아쉽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호빗 3탄이 12월 17일날 개봉했고, 144분짜리입니다. 스크린이 926개인데 283만 명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호빗 시리즈가 다 별로 인기가 없네요. 호빗 2탄은 228만, 호빗 1탄은 281만, 3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호빗 각 편마다 아쉬운데요. 자, 금변님 댓글 읽으면서 호빗 3탄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심야로 봤는데 간신히 한 자리 구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술을 마시는 바람에 뭐가 재밌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음주 관람이군요. 하지만 레골라스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용은 반지의 제왕 전 이야기인데 얼굴은 어딜 잡아 당겨서 주름을 없앤 건지 성형 후 붓기가 안 빠진 느낌만. 그래서 어제 반지의 제왕 1편을 다시 보면 눈을 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뒤편은 못 보겠네요. 항상 영화 시리즈가 끝나면 마음이 허해져서. 자, 순길 오빠님도 이거 보시고 써주셨네요. 왕십리 아이맥스관에서 호빗3를 보고 왔습니다. 기대보다는 약간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3D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호빗 2탄을 봤을 때도 반지의 제왕 3탄을 3D로 만들면 압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딱히 IMAX 3D로 보는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토리는 초반에는 인간 대 용, 초중반에는 드워프 대 엘프 인간, 그 이유는 엘프 인간 드워프 대 오크 고블린, 중간중간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암시하는 내용 인물들도 나오고 사루만이 나왔을 때 쟤 나중에 적대는데 이 생각이 먼저 딱. 영화 후반에 레골라스가 성큼거리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성큼거리가 아라곤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랬듯이 호빗이 각 종족의 이해관계 밖에서 각 종족의 협력의 중심이 됩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저는 빌보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질감이 들어서 그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봤던 반지의 제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좀 아쉽네요. 반지의 제왕이나 다시 봐야겠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야, 역세 한 페이지를 장식하네요, 진짜. 스토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봤습니다. 대략 예상했던 것이고 시대적으로 반지의 제왕 앞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달프가 반지를 프로드에게 맡긴 게 빌보를 경험해보고 믿음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호빗 쪽이 협력의 중심에 가는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류은 GT킴님도 호빗 3탄 보시고 써주셨네요. 트위터 쪽으로. 이거 사실 중간계 6부작 종결편이라는 명분 없이 본다면 딱히 흥행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싶다. 톨킨 세계관을 충실히 그려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열심히 치고받고 신나게 싸우는 부수는 영화.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3부작에 걸쳐 스밀골 골룸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도 제작진의 소심함이 드러난달까. 너무 무난하게 만들었다. 그러고선 엉뚱하게 소린을 골룸화해 버리는. 이렇게 써주셨네요. 류은 GT킴님, 다음에 순길오빠님, 금비언니님 모두 호빗3 보시고 써주셨는데요. 하여튼 뭐 시리즈가 끝나서 아쉽다는 거는 모두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호빗 3탄이었고요. 여기서 1부 마치고 저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죠. 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달 편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댓글로 시작해보죠. 제가 강시대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2014년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놓친 독립영화들, 그 중에서 마녀를 봤습니다. 읽어드리죠.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근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좋은 소재와 캐릭터를 갖고도 약간 말랑하게 전개되어서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팀장과 신입사원이 붙습니다. 시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신입의 손가락을 자르기로 하죠. 그때 시간 내에 일을 마치고 신입은 역으로 팀장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팀장은 기겁을 하고 이튿날부터 이 신입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뭔데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초반에는 꽤 좋았습니다. 평범한 장면 속에서 잔혹한 자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깨진 머그컵에 잔해를 입에 넣어서 씹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연필 뾰족하게 깎아서 손바닥을 찌르죠. 끔찍하죠? 음악이나 때깔이 참 좋았는데 박찬욱 감독이 많이 떠올랐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캐릭터를 갖고도 진부한 회상신과 전개로 그 에너지를 전부 날려버립니다. 사회 내에서 계급 갈등, 성별 차이, 애정 문제 등으로 우리는 불안과 갈등을 안게 되는데 누구는 건전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소하지만 일부는 비상식적으로 해소하기도 하죠. 만약 그렇다면 이 비상식적 해소는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회의 문제인가 등을 생각할 여지도 있었지만 이 영화는 그 상상의 여백을 감독의 직설적 연출로 지워버립니다. 상당히 아쉬웠고요. 신입 역을 맡은 마녀 박주희 씨 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쉽지 않는 장르 연기였을 텐데 말이죠. 이력을 살펴보니까 무수한 단편에서 주연을 맡은 적이 있고요. 아무튼 이 연기자만큼은 참 이상적이었던 영화 마녀였고요. 또 제가 본 영화 우는 남자 맞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서 남깁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화가 나서 쓴 댓글이군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장 화가 났습니다. 형편없는 남주의 동기 설정, 그리고 형편없는 액션 촬영. 이 감독의 전작인 아저씨도 똥멋 충만하고 환타지 필 많이 나지만 비장미 하나만큼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는 남자는 남자 주인공이 도대체 왜 여주를 도와주는지 그 동기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생고생을 하는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비장미는커녕 공감 자체가 되지 않고요. 촬영 감독 문제인지 감독 문제인지 물량으로 몰빵하면 멋있는 액션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데 몇 없는 격투신마저 식상한 카메라 위치와 연출로 다 말아먹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영화를 보고 흥분해야 하는가? 김민희 씨의 과도한 콧소리에서? 라고 제가 써놨네요. 아주 뾰족뾰족하게 정말 화가 나서 쓴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자, 그 다음에 마담 뺑덕 또 보고 써놨네요. 강신의 영화제 준비하면서 몰아본 영화들 중 하나. 정우성, 이솜 씨 나오고요. 또 붉은 가죽에서 막내로 나왔던 박소영 양이 심청으로 나옵니다. 심청전을 현대 치정극으로 재해석한 거고요. 재미없게 봤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에로신에 집중하지 말고 신봉사, 뺑덕어멈, 심청, 이 3자의 갈등과 욕망 등 내면 연기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더 대단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극중 정우성이 잘나가는 소설가이자 여대생들과 놀아나는 도박 중독자인데 맹인이 되면서 큰 폭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는 두 여성 인물도 마찬가지죠. 순진한 여자였던 이섬도 뭔가 불안하지만 반항적인 박소영도 후반에 큰 폭의 변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맛깔스럽게 캐릭터 설정 다 해놓고 정작 치정극의 골목인 에로신에만 집중하니까 참 아쉽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산사추님이 이 영화 속 정우성의 연기를 비판하셨는데 이솜씨 연기도 그닥 공감하기는 어려웠고요. 순진한 연기를 할 때 너무 순진한 척하는 느낌이 강하더군요. 자, 뭐 그 밑에 에로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이거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본 영화 족구왕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 안재홍 씨를 강력한 신인 연기상 후보로 등극시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영화 페이지에서도 몇몇 분들이 추천해 주신 영화고요. 학교에 복학한 남자 주인공이 학교에 족구 열풍을 일으키면서 취업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낭만이 사라진 학생들에게 새로이 열정과 사랑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대만큼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연출, 이야기 자체의 재미도 그다 크지 않고요. 각 인물로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깊이가 좀 얕은 게 아니냐. 그냥 다 팍 되거든요. 뭐 제가 혹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우는 남자, 마담 뺑덕보다는 나았다. 왜냐하면 포장은 엉성해도 내용물의 의미는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제가 영화 3편을 다 깠는데 사사주님의 댓글 보면서 좀 마음을 좀 평화스럽게 해보죠. 압구정 CGV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이 진모영 감독님의 데뷔작이죠. 예, 그 시밭 인생을 던져 예, 프로듀서였었고 데뷔를 하신 거죠. 다큐로 11월 27일 날 개봉했는데 현재 478만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한국 다양성 영화 기록을 진짜 나날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산사주님 댓글. 이 영화가 요즘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눈물 콧물 다 빼고 왔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너무 귀여우시고 할아버지는 다정하시고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자식들도 참 다정하고 따뜻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에 잠깐 나온 가족들 장면에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원래 그 KBS 그 인간극장으로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인간극장을 보시고 이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죠. 보통 사람들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에 감동을 많이 받기는 하겠죠. 어젠가 우연히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 주인공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오는 인터뷰 요청 때문에 자식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봤던 유승호 군의 영화 집으로에서 할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그분도 영화가 흥행을 해서 몹시 시달렸다고 하던데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4대강 비리나 파헤치고 다니지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리 괴롭히는지. 연말이다 보니 이래저래 바쁘네요. 간신히 머리를 쥐어짜서 대충 설문조사에 응하기는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빴던 관계로 작년처럼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 기억하고 조사에 응했으니 등 좀 두들겨 주십시오. 헤헤헤. 써주셨네요. 아,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강신의 영화제가 그래도 11명으로 그 응모 숫자 늘릴 수 있었죠. 제가 올해 2015년에는 조금은 더 쉬운 항목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14년 거는.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산사추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사추님 댓글 또 읽어드리죠. 압구정 CGV에서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관람.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원작이 호킹 박사의 전처인 제인 와일드가 쓴 무한으로의 여행, 스티븐 호킹과 함께한 인생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레미제라블에서 마리우스 역할을 했던 에디 레드 메인이었는데 정말 완벽한 스티븐 호킹이었습니다. 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따뜻한 것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12월 10일날 개봉했고요. 123분짜리입니다. 스크린이 399개나 달렸는데 흥행은 좀 그러네요. 27만. 아쉽네요. 자, 제 댓글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봤습니다. 이게 영어 제목은요. As far as my feet will carry me 입니다. 2001년 독일 작품이고요. 현재 VOD 2,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패배 후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남주가 탈출해서 6년여에 걸쳐 집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고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연출은 전혀 없지만 담담하게 남자친구의 길을 카메라가 함께 쫓아갑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과잉되지 않고 15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방황하며 겪게 되는 사건들을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생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독일 작품이라 전범 독일인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이 있더군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폴란드계 유태인을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때 그 폴란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그냥 당신 임무를 한 것 뿐이고 나도 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 사고로 폴란드인들이 독일을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참고로 폴란드는 독일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게 독일 작품에서 나올 대사는 아니죠. 일본 사람들 작품에서 그 일본 뭡니까 마루타 실험하고 막 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냥 임무를 한 것 뿐이고 나도 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을 돕겠다 용서하겠다 라는 장면이 일본 영화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쏟죠. 그 점은 조금 그랬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극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담담한 연출로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진 탓에 남자 주인공의 극한 내면 갈등 혹은 타인과의 갈등 등이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전 명작 빠삐용 1973년작인데 그것과는 좀 대비되는 점이죠. 빠삐용이 어쩌면 더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관객은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마지막 한 걸음까지는 담담히 남주의 길을 관찰하는 느낌이어서 영화가 끝난 후에 여운이 그리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집중해서 봤고요. 이런 류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였고요.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거 산사춘님이 보시고 써주셨는데요. 12월 31일 날 개봉했었고, 109분짜리. 스크린이 205개. 현재 24만 명 들었고요. VOD 지금 만 원인데요. 요거 뭐,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아달라고 제작사 쪽에서 막 읍소를 하고 막 하더라고요. 스크린을 많이 할당받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배급사 대표가 뭐, 사퇴도 하고. 근데 그게 영화 제작가 협회에서 만든 배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까지 했으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흥행이 안 되고 배급도 잘안 되는 거 아니냐. 좌석 점유율이 높으면 올라가지 않느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처럼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런 영화들도 실제 있습니다. 뭐 터치라든가 그런 영화는 그런데. 글쎄요, 이 영화는 제가 볼때 완벽한 대중영화를 노리고 만든 영화인데,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한번 산사추님 댓글로 한번 알아보죠. 100번째쯤 도전 끝에 버즈니 영화에서 하는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돼서 보고 왔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아가들과 강아지가 주인공인데, 나오는 아가들 3명의 연기가 괜찮았습니다. 강아지도 연기를 꽤 하더구만요. 요즘 아가들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순진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따뜻한 동화책 한 편을 읽고 나온 기본이었습니다. 뒷부분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지루했지만, 뭐, 어쨌든 결말은 해피엔드입니다. 써주셨고요. 3.5점이면 괜찮지 않나요? 10점 만점으로 치환하면 7점인데, 스크린이 너무, 뭐랄까요, 공정한 출발선조차 주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드리죠. 사무실에서 작게 켜놓은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과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저에게 2014년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슴 아픈 성탄절이네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어이없이 민주주의를 유린해버린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런 저를 위로해줄 영화나 찾아봐야겠습니다. 강신의 수다님과 영화 페이지 오시는 모든 분들은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길. 이렇게 12월 24일 날 써주셨네요. 산사춘님이 보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었고요. 산사춘님 요즘 그 영화 슬럼프에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빠져봐서 그걸 알거든요. 정말 빨리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좋은 영화 딱 만나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는데, 어서 빨리 그런 좋은 영화, 마음에 쏙 드시는 영화 만나시길 바라고요. 힘내세요. 자, 제 댓글입니다.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의 원작 작가, 감독, 제작진, 그리고 유아인 씨가 함께 만든 영화. 김희애, 고아성, 김향기, 김유정 등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한공주의 천우희 씨도 나오죠. 상당히 아쉽더군요. 소설 특유의 관습 깨기로 인해 기존 왕따, 자살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에 대한 기존 영화들의 흐름을 벗어나는 그런 신선한 지점도 몇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흔한 결말로 매듭을 짓더라고요. 인상적인 장면과 대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좀 언급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패스하고 읽어드리자면, 초반 유아인의 코믹한 등장과 연기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유아인 씨의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와 표정 대신에 이렇게 뻔뻔한 연기를 하면 더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김희애 씨 연기에 관해서 이 공간에 청취자분들이 아쉬운 평을 써주셨었는데, 충분히 그 평가에 수긍이 가고요. 슬픔을 지우기 위해 과민 반응하는 의도였겠지만 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순간적인 집중력은 역시 좋았다. 김향기가 죽은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약간의 퍼즐식으로 되었는데, 그 재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대충 모두 행복하게 끝납니다. 모두를 치유하려는 작가의 욕심인지 감독의 실수인지, 그 탓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제목 우아한 거짓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산사춘님이 보신 영화 민우 씨 오는 날 읽어드리죠. 12월 18일 날 개봉한 강재규 감독의 28분짜리 단편 영화고요. 스크린이 10개, 778명 봤네요. 그 중에 산사춘님이 포함되시는군요. 778명 중에, 와. VOD 현재 12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요. 짧은 영화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댓글인가요? 아직 퇴근하지 못한 관계로 사무실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이놈의 사장은 언제 들어와서 나를 퇴근시켜줄까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써주셨는데요. 그 밑에 또 12월 31일 23시 58분에 써주셨네요. 압구정 CGV에서 앙상블 관람, 그다음에 커버디스 관람. 짧은 다큐 두 편을 보고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앙상블은 클래식 악기를 하는 7명의 젊은 연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2월 18일 개봉했고 다큐멘터리고요. 74분 스크린은 한 개였는데 900명이 들어갔었는데 말이죠. 산사춘님 또 900명 중에 한 분으로 와 대단하신데요. 그다음에 커버디스.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다큐입니다만 뭐 크게 재미나거나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영화 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저 같은 비신도들이 본들 고칠 수도 없고 말입니다. 201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12월 마지막 댓글입니다. 강신의 수다 오시는 분들 내년에도 이 페이지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12월의 마지막 댓글이자 2014년에 영화 페이지 마지막 댓글 산사춘님이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산사춘님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 혹은 소규모 영화들을 또 보고 영화 페이지에 써주신 덕에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영화가 많거든요. 근데 산사춘님 덕에 또그 영화들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억하게 돼서 나중에 또 찾아보게 되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계시겠죠?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과연 저희 고정 청취자 100분은 저희 블로그에 오시는가? 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커버디스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트위터 쪽으로 극장 영화, 그다음에 예수님 제자 이렇게 또 써주신 분이 평가를 올려주셨는데요. 커버디스 마지막 장면. 헬리캠으로 훑어 보여주는 성정들의 모습에서 왜 이리 한숨을 참기 힘들었을까? 의도적으로 내는 한숨이 아니었건만 무엇이 사람을 탄식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리운 얼굴과 반가운 얼굴을 편히 바라볼 수 없는 작품이라 마음이 시리구나. 패친이며 글로 만난 목사님, 간사님 얼굴을 이리 봤네요. 먼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내는 목소리 아니었다면 저도 교회를 떠난 신앙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접한 후로 한 번도 실망해 본적 없는 오카는 목사님, 그립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현재는 오정현 목사님이 맡고 계시죠? 네. 사랑의 교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자, 쥐약 댓글 쪽으로 국제시장 보고 써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두 분이 더 써주신 게 있어서 비교 감상해 보죠. 국제시장 요거 12월 17일 날 개봉했고 126분짜리고 스크린이 1044개.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221만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400개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주약 댓글부터. 국제시장 봤습니다. 1회로 봐서 졸립고 배고팠지만 어느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슬픈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를 황정민 주연으로 본것 같습니다. 김윤진 사투리 연기 못하고요. 오달수 아역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노인 분장에 돈좀더 쓰지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댓글이 공감이 갔던 게 아니, 노인 분장이 너무 이제 정말 어떻게 돈좀더 쓰면 안 될까? 이게 노인 분장이라는 게 말이죠. 마스크 티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굴살이 이렇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노인 마스크를 노인 연기도 조금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자, 수현님이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는데요. 국제시장 포스터와 예고만 봐도 왠지 심판 냄새가 솔솔. 테레비에서 해주면 심심풀이로 보려고요. 돈 내고 볼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기대 자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실버라이닝 분이 써주셨네요. 극장시장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아프고 서러운 걸 알고 있으니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아낸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고집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 찡했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생스러웠지만 어쨌든 살았고 가족들을 지켜냈으니까. 근데 이 영화를 자꾸 이념 뉴스거리로 이용하는 게 좀 짜증은 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 영화를 아주 밀었죠. 각종 종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여튼간에 국제시장 비교 검사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편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계속 흥행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 몰랐는데 저도. 자, 극장영화님이 트위터 쪽으로 써주신 게 있습니다. 러브 로지. 이거 12월 11일날 개봉했고요. 로코물이더라고요. 103분짜리 스크린 379개. 하지만 약 30만 들었습니다. 현재 VOD 4,000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겪어온 단짝 로지와 알렉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영국의 작은 고향 마을을 떠나 미국 보스턴의 대학에 함께 가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긴 채 각각 다른 파트너와 간 졸업 파티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미국에서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알렉스와 달리 로지는 꿈을 접은 채 고향인 영국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보고 싶다는 알렉스의 연락을 받은 로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보스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도. 극장 영화님 평가 한번 읽어드리죠. 계속 닿기를 바라는 운명, 왜 그걸 모르고 헤매어 돌고 있는지. 내가 아파하면서 안타까워진다. 우리 주변에 저런 인생들이 좀 많던가. 솔직하자. 적극적이 되자. 인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데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남녀친구가 계속 이어질랑 말랑 하다가 끝에 가서 이어졌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영화였죠. 자, 야매님이 트위터 쪽으로 써주신 거 빅매치. 이거 현재 VOD 4,000원인데요. 와, 빅매치는 진짜 못 보겠네. 괜찮은 재료 모아서 사람 못 먹는 개밥을 만들어놨냐. 와, 개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트위터 쪽으로 새벽별님이 영화 숲속으로 보고 써주셨네요. 이거 뮤지컬 영화입니다. 12월 24일날 개봉했고요. 125분짜리 스크린은 356개 하지만 34만 기록했네요. 서양 명작을 섞은 건 익히 알고 봤지만 이건 뭐 아무 맛없는 잡탕밥이라고는 할까. 특히 왕자의 미스터 베이커 아내에 대한 느닷없는 키스 후 발언 장면에선 관객들의 실소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도 메릴 스트립의 네임밸류가 아까운 영화. 자, 샌님도 12월 26일에 트위터 쪽으로 적어주셨는데요. 마음이 보셨다고 해주셨네요. 12월 18일 개봉작 138분짜리 스크린은 84개인데 5만명이 봤습니다. 스크린이 100개가 안되는데 5만명이 봤어요. 와, 어마무지한데요 이거. 와, 읽어드리죠. 탐 앤더 팝을 보고 볼거 그랬다. 얼른 자비의 논란의 전작을 찾아보고 그의 영화 세계 속 인물들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 듯. 이해하기는 쉬웠는데 돌란 감독 전작들 캐릭터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이거 생각할수록 이거 어마무지한데요. 스크린이 100개가 안 되는데 5만 명이 보셨다니. 와, 정말 대박인데요 이거.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아, 12월 달 편입니다.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걸 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편 업데이트 될 쯤에는 2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2월달에도 여러분들 좋은 작품들 많이 개봉하니까 또 우리 모두 힘내서 영화 보시고 또 생활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감상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정 청취자 지금 110명 프로젝트, 110 프로젝트죠. 10명 늘리기. 요거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아, 제가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영화 녹음, 그러니까 NG 코너를 좀 많이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조만간 블로그 쪽에 한번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묻는 양당 간에 그러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글을 올리던지 간에 하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2014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2015년 좀 희망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2월달에 있잖아요. 입춘도 조금 있으면 오고요.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 떡국을 먹어야지만 새해가 시작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고요. 다들 모두 힘내서 2015년 잘 견디고 저희 강신의 수사도 고정청취자 10명 더 늘리고 올 한해에도 무사히 당신의 수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뭐 지금 많은 영화 팟캐스트들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도 많이 좀 문 닫고 아주 인기 많은 팟캐스트 이외에는 중소 팟캐스트들은 다 지금 뭐 한 1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쓸쓸하네요. 쓸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한번 힘내서 2015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특집들, 그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한번 꼭 완수해보고 싶네요. 이 OM코너 서펜지는 도대체 언제쯤 녹음할 수 있을까. 박하사탕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